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때 시대의 상황이 이사야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도 힘들었지만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에서 외적의 침입도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사야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하스의 왕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단순하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쳐가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지요. 왕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 한 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태어날 것이다. 누구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징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과 함께 유다는 물론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바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그 한 아기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라면.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 또 다른 말로 설교 제목을 잡으라고 한다면 메시아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장소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메시아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서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후반부에 있는 그 메시아의 이름은 12월 20날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 메시아의 통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말로 바꾸면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먼저 놓고 본다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가 투표해서 후보를 내고 그 후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지난주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라고 우리가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 필요 없어요라고 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취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계획하신 대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 하면 6절 중간을 계속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웠다 그래요. 자, 지금 6절과 7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서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징조로 임마누엘을 주셨다. 한 아기를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근데 그 아들에게,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어주셨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government이에요. 그 아기의 어깨에 통치를 주셨고 정사를 주셨고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근데 그 아기가 그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왕좌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계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우리가 1월 1일 날, 아니 1월 1일이란다. 1월 그 첫째 주일 날,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영원하게 해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사실은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한 아들을 주셔서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주셔서 통치를 하는데 이 아기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과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연속선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기는 합법적인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합법적으로 내어주신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즉 다윗의 그 왕좌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이 아기가 들어가서 정사를 메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아기를 주시느냐. 성경이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거기다가 표시하셔도 괜찮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제가 뭘 강조했어요? 우리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놓고 우리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근데 그 지지난주에 설교에 그리고 그 전주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사야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면서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는 나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아들을, 한 아기를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사야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선물의 수여자,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감사한가 하면 이사야가 한 아기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확장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포함하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유다가 범죄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방 민족은 어때요?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흑암이 물러가고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정공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명옥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서티나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은 여기서 이번 성탄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한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가서? 이 보잘것없는 나.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통치를 이 아기에게 주셨는데요. 그 아기가 누구예요? 우리 알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외치면서 승천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은 내가 다윗의 왕위를 합법적으로 잇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아, 마태복음입니다.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합당하다. 가끔씩 이 히스패닉 분들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스펠링을 쓰면 J-E-S-U-S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저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저스라고 발음을 안 하고요. 헤수스라고 읽어요. J는 H 사운드가 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이 예수라 할지라도 구원하겠느냐고요.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은 바로 이 한 아기. 바로 이 한 아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 20일 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사와 평강을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increasing 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사와 평강이 점점 더 번창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는 한 번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 다스리는 것이 거기서 멈춰져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져 가고 있고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정작 삐딱삐딱하게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놈 그리고서는 가끔씩 맴매하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트레이닝을 시켜서 우리를 양육시키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군사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완성은 어디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허구한 날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다스릴 때에 이렇게 억압을 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힘들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빵꾸나고 저기서 빵꾸나고 여기서 지쳐하고 저기서 괴로워하고 신음소리가 계속 나는 게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나라가 통치를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는 발전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놓고 보면 뭐 유명한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쉽게 아는 것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망하잖아요.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고려가 그냥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망했지요. 조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망했지요. 이게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리고 발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다스림과 평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통치하기 위해서는 억압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했던 거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냥 아주 쉽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로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잠시 멈춰놓고 나중에 생각하시고 메시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통치는요. 세상 나라하고는 달리 통치를 하시면 하실수록 평강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가 힘들고 못 살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애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통치는 다스림과 평강이 같이 동반하고 있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고 믿으시면 일단 한번 아멘하고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기쁨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살 때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그 기쁨의 의미는 그런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찾아지는 것.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메시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의 통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가다가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의 폭군들은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자기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철퇴를 후두르기도 하고요. 피해 통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평강을 가져다 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해도 기쁨 가운데서 순종을 하고요.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Justice예요. Righteousness예요. 그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여기에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고 있어요. 공의와 공평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주 멋있는 말을 이미 썼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에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까 했던 것하고 연관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 영원한 나라의 백성, 무궁한 나라의 백성, 굳건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간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지막 특징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잠깐 유다 나라의 현실로 돌아가 볼게요. 유다 나라의 현실이 어때요? 절망적이에요. 아직 아하스가 죽지 않고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둘이서 짝짝꿍하고 몰아내려고 그러고, 이 아하스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암울한 상태예요. 이사야는 이미 예고하기를 너 아수르에게 도움받는다고? 아수르가 너 도와줄 것 같아? 웃기지 마. 아수르가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아주 암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는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하스가 세워요? 유다 백성이 세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 유다가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아하스가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뭐 하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고, 영원히 통치하시겠다고, 영원히 공의와 공평으로 섬기시다 통치하시겠다고, 그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이사야가 표현했던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건 맞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인간 다윗을 통해서는 실패하셨어요. 인간 다윗에게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한 아기,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아기예요. 한 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아예 성탄절 메시지로 해버렸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기는 태어났으며 그 아기는 예수이시다. 그분은 참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의 성탄절은 더욱더 기뻐하는 성탄절, 더욱더 의미 있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 못하고 비록 외로운 모습으로 조촐한 모습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만큼은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아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아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통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믿게 하셨고 그 아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더욱더 기쁜 성탄절, 감격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